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지금 기도 중이거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도 다 털어놓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고민이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과 부담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어떤 순간이나 갑자기 만나게 된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삶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 2차, 3차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이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주간 학개서를 통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 이끄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때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록 16년간 중단되었긴 했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드디어 20년 만에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는 한 6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죠. 또 20년이 또 지난 그 시점에 2차 포르기안이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1754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258명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2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무너졌던 성전이 20년 만에 다시금 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잠들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고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이 부흥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2차 포로귀환 시대 때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14년이 지난 BC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데 이것이 3차 포로귀환 시대입니다. 1차, 2차, 3차 뭐 듣긴 했는데 참 많이 내용이 어렵죠. 이런 시대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 3차 포로귀환 과정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절을 보면 먼저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표현들이 보입니다. 우선 기스를 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생각해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한 달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죠?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 여름에는 앙메다 성, 봄과 가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산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느헤미야가 왜 이 수산궁에 왕과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1장 11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당시 왕의 술관원은 왕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절을 보니까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망한 지 한 1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벨론 2, 3세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소식과 상황은 그와 크게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들로부터 듣게 된 소식, 그들의 형편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남유다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산궁으로부터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타국입니다. 이 타국의 왕궁 안에서 느헤미야는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멋진 수산궁 안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불에 타고 허물어진 그 상태로 그대로 남겨졌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솔직히 그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그는 묻고 또 물어봅니다. 왜일까요? 그가 비록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금 그가 만나게 된, 듣게 된 이 모든 소식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물어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에 대해 더 깊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당시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라는 그 먼 타국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가 그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목적과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 순간 순간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일들은, 그 상황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다시금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는 가장 먼저 가정이 있겠죠. 또한 여러분의 일터나 세상 속의 여러 많은 만남과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그곳에서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것을 발견할 때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인 가운데 이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작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인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이 전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보였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울며 슬퍼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울며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보였던 영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상황 앞에서 답답하고 너무나 불쌍한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실 분 또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 또한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주 짧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 짧은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을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고백을 하는데,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의 기도를 시작하죠. 이 표현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 내가 지금 페르시아 왕을 가장 측근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 왕보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느헤미야가 듣게 된 이 고국의 모든 사망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던 이 모든 문제들을 두고 느헤미야가 세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미 다 그 방법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들을 처리했다라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 역시 느헤미야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느헤미야라는 이름 넉자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 더 앞서고 지금 내가 가진 방법과 힘으로 자꾸만 그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 일에 대해 지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만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리 영향을 주려고 하고 많이 설득하려고 해도 그 변화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여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 답답하게 막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앞서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내 주님께 속해 있는 문제와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다음 느헤미야는 그 후에 또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요? 5절 중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맺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삶을 놓아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욱 매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든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5절 후반부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아마도 느헤미야도 자신이 그 위치에 있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력함을 많이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든 사망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가 없는 삶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모른 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훈련이 있지만 저희 기도에 대한 훈련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있고요. 기도의 삶이 있어요. 저희가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유익함이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우리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되는데 혹시나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우리 중보기도실이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매 순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 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원하고 소망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순간마다 낙심치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네,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내가 안정적이고 세상에 한 여유가 있었을 때 항상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과 관계된 내 삶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어떤 일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넌 나의 자녀야,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맡기신 일터, 여러분 맡기신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리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이 시간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하나님의 합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속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매 순간 우리가 관심해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역할과 사역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나를 보내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고백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는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여러 많은 상황과 문제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도 우리 영혼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으면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망에 대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많은 세상 속에 이 많은 문제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남아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육체적인 큰 고통과 질병으로 하나님 사랑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오랫동안 믿음에 떠나있는 하나님의 이웃과 나의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육체적인 압박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로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있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하오니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이를 통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